설교 전 광고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공부서 낯설지만 코코넛 여호수아 편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이은 역사서 편입니다. 항상 가능성에 멈췄던 언약을 현실로 만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계기가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나무의 숨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화 010-7103-683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죽어가는 것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로 회복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제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무너지는 것과 나의 죽어가는 것을 살리셔야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대하오니 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21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익숙한 사랑은 연애겠죠? 연애부터 한번 기반을 갖고 상상을 시작해 볼까요? 연애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가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라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되게 원하게 됩니다. 원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되게 함께 있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길 바라고, 그렇죠?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향해 있길 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길 바라고요. 그 사람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 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연애 상대를 사랑하면 두 번째 무슨 일을 바라시죠? 그 사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김을 동반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작은 감정선, 생각, 이런 것들이 나한테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중요해진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으로 내가 채워집니다.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애 이후에 사람은 뭘 주로 얻냐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안정감을 얻습니다. 좋은 연애를 하는지, 아, 이 친구가 좋은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하고 좋은 연애를 하는 친구는 연애한 이후에 되게 안정감 같은 걸 찾습니다. 왜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게 자기의 정의가 되면서 그 안에 비어있던 많은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애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주로 2부 예배는 청년들이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이가 나에게 소중하죠. 그쵸? 아, 먼저 아이를 내가 원하게 되죠. 아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되게 바래요. 아이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싶습니다. 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렇죠? 아이가 커가는 게 나를 좀 떠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를 되게 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아이가 나한테 되게 소중해집니다. 아이의 작은 감정선 하나, 생각 하나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시간을 이 아이에게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어지죠.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다라는 게 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채웁니다. 그렇죠? 비어있지 않아요. 큰 부분이 아, 난 저 아이의 아버지야 라는 게 나를 되게 안정시켜요. 연애하고 갖게 되는 안정감보다 부모가 된 다음에 느끼는 안정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보다 부모가 되면 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전보다 훨씬 더 안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에게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람의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아이도 없고 예인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취미로 갑시다. 우리는 취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아이가 저에게 크러쉬인데 아 다들 아는구나. 네. 좋아요. 같은 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락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랑 놀려고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하죠. 어 중간에 지하철 같은 거 타게 되면 전에는 좀 귀찮은데 와 지하철 탄다. 지하철 타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긴 좀 그렇잖아. 운전하면서 할 수도 없고. 어 틈새 생각이 생겼네? 오락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원해요. 그 다음에 아끼죠. 그럼 거기서 카드 같은 걸 주는데 너무 소중해요. 아, 화살을 받았다. 이런 거 되게 소중하거든요. 되게 아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정의화 작업. 그것으로서 내 안을 채워지는데 제가 아레나 7을 갔더니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처럼 내 내면에 어떤 충족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깊게는 아니지만 여러분 취미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캠핑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 캠핑 갈 때만 기다려요. 그렇죠? 원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같은 랜턴 같은 걸 너무 아껴요. 이게 대단한 거래요. 모자에 끼면 빛이 난대. 왜 그게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모자에 끼면 빛이 나는 걸 자기 아껴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정의하죠.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얼마만큼 캠핑해 본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갖고 자기를 정의해. 그럼 그게 자기의 내면에 많이 채워지는 부분을 경험해요. 그렇죠? 직업도 마찬가지죠. 전 목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사랑해요. 전 이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원해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설교 내가 하는 양육 이런 게 되게 저한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안을 되게 크게 채워요. 정의화 작업이 일어나요. 난 목사야. 난 좋은 목사이고 싶어. 라는 게 내 내면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랑을 하면 비어있던 내면이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은 내가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일이건 물건이건 무엇이건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비어있던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내면에 뭐가 비어있다고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요.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도 뭔가 비어있다고 느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전부인가 하면 다른 직장을 막 알아봐요. 그렇죠? 내가 연애를 하고 관계를 하는데 뭔가 비어있다고 느끼면 이 관계는 뭔가 이게 전부인가?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하고 놀고 저거하고 놀다가 좀 시큰둥해지고 좀 뭔가 비어있음을 느끼면 뭔가 꽉 차는 뭔가를 느껴요. 그리고 뭔가 순간 뭐가 딱 채워졌다는 느낌일 때 그것도 되게 행복해요. 그러다 다시 빈 느낌이 들면 또 무엇인가를 쫓아다니고 있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비어있는 내면을 내 안에 뭔가 비어있는 걸 느끼는 것을 무엇으로인가 채우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는 소설이 있고 그것의 결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숭고하게 그리셔서 동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실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마음에 비어있음이 있어서 그 비어있으면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만 채워져요. 그렇죠? 사랑할 때만 채워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을 채운 사람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다 이루었다는 감정선 속에서 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기엔 넌 부족한 게 없다고 보는데 본인은 비어있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죠? 사랑의 차이예요. 아,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숭고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톤을 좀 줄여볼까요? 그냥 사랑의 대상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내면을 채웁니다. 그렇죠? 그럼 돈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원해요. 돈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돈을 아낍니다. 쓰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은 돈을 갖는 것에 있지 돈을 쓰는 것에 있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모아요. 소중하게 아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하다가 뭐 하려고 뭐 하다가 뭐 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은 뭘 하려고 갖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소중히 모아요. 그 숫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의미를 부여하죠. 나는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돈 많이 줘도 그냥 이것저것 쓰다가 아, 돈 있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해요. 아, 돈 있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는데 돈 많아봐야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명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명예를 줘도요 명예 별거 없다고 얘기해요. 연애 진짜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력적인 이성과 관계를 맺어도요 별거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느끼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대상을. 그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좋은 직종에 있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별거 없다고 텅텅 비어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없다고 얘기하죠. 인생이 별거 없죠.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돈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고요. 명예를 사랑해야 명예를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고요. 아유 난 그런 거 별로. 여러분 가방을 사랑해야 그 가방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고요. 차를 사랑해야 그 차를 가질 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걸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랑은 무조건 옳다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보단 사랑이 옳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돈조차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돈이라도 사랑하시길 바라요. 괜찮아요? 아, 난 돈도 난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난 진리를 사랑해. 뭐 이거면 괜찮아. 근데 진리도 안 사랑하는 게 돈도 안 사랑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한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 갖는 무기력이 있잖아요. 시니컬함이 있잖아요. 권태스러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차라리 돈을 사랑하세요. 그럼 돈 모으는 재미라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걸 사랑해 갈 수 있어요. 왜? 사랑의 초입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옳습니다. 일단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의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또 꼭 연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는 백 가지 사랑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내 여행을, 내 소유를, 무엇이든 내 일하는 것들이나 사람이나 그렇죠? 어떤 가치관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게 많을수록 내 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인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방향성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성에 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있건 속이 비어있다고 느낄 거고요. 무엇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랑조차 없으면 좀 더 힘드실 거고요. 그렇죠? 사실 뭘 갖고 사랑이 없는 게 좀 더 편하긴 하니까. 오케이? 하지만 결국은 소소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예의를 쓰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사랑의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세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마시는 걸 줘도요. 미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갖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엄청나게 뭔가 있으면 그땐 뭔가 내가 느껴지지 않을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일에 대해서 이 일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일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내 물건과 소유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래서 되게 소중하고 이것은 되게 소중하고 사랑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해요. 되게 사랑을 아주 큰 자극이 있기 전에는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숭고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각이 둔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랑만 사랑을 느끼는 건 감각이 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예민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돈 얘기를 했네. 돈을 사랑하시면 돈을 모으세요. 그렇죠? 이성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찾아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일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좀 이따 얘기를 좀 보완하긴 하겠지만 첫 단추는 뭐예요? 내가 사랑을 예민하게 느끼고자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아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왕 사랑을 하실 거면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거나 사랑해. 그냥 뭐 아무거나 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뭐든. 오락을 사랑하셔도 좋고 돈을 사랑하셔도 좋고 아무거나도 해야 안 하는 것보단. 근데 사랑을 좀 하십니까? 그럼 하나 더 권면을 드리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경험이 있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면 일정 기간 행복하시겠지만 결국 그게 무너져 내린 걸 경험하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나에게 의미 있게 가볍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결국은 그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것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까다롭게 인간관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타적인 사랑을 배려 정도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배려 정도 사랑만 하셔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동료애적인 사랑을 하셔야 되는 사람은 동료애적인 사랑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진짜 내가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된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게임을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죠? 프렌즈팝에서 제 윗순위에 계셨던 분들 저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들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죠. 그렇죠? 제 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몇 발자국 다가가면 또 멀어지셨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렇죠? 있죠? 여러분 그것도 인생이 얼마나 지금 즐거움이 줍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오락이 있는 거 삶의 활기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쓰신다면 어느 점에서 뭐가 와요? 허무감이 오죠. 의미 없는 일을 사랑하면요. 그렇죠. 의미 없는 일을 사랑하면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내 안에 그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안 좋게 돌아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요? 이건 좋은 추억은 있어요. 더럽게 끝나도 그렇죠. 그렇죠? 좋은 축조자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게 더 좋겠죠. 아까 돈이라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살짝 하나를 얹히면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은 아니에요. 근데 1만 개 악의 뿌리는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내 삶의 다른 사랑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가장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어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나 가치관보다 이것을 우선시해서 저걸 흔들어 버릴 수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본론은 본문은 얘기도 안 하고 참 멀리 왔죠. 우리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계시록 본문 위주의 설교를 좀 오래 해서 저도 한동안 이렇게 좀 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넣는 설교를 좀 하려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니 물으실 때 아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이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그 대단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건 좀 따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오늘 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설교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실망감에 대한 구조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관점도 잘못돼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큰 실수를 했고 내 계획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도 좀 실망스럽고 또 죄송하기도 한 그 복잡한 와중에 그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베드로를 생각하면 마치 아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얘는 관점이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세 번입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본문을 읽고 느꼈던 부끄러움을 설교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를 빼고 지난주 얘기를 늘으려고 하다가 전체 맥락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빼고 그냥 한번 이 장면을 그냥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 본문을 읽고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방금 얘기했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사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은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걸 귀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신앙은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지금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서로 도와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결혼의 비유로 드시죠?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오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기도 해요. 결혼은 오늘 서로 돕는 것이기도 하죠. 결혼은 무엇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내가 나와요. 왜 굳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사람과 생각을 맞춰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죠?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성숙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중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성숙해 나가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도 날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끼게 되죠. 하나님의 지금 감정과 생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아끼게 돼요. 세 번째, 이게 제일 크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안이 채워져요. 다시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안이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채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죠. 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왜 다른 게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왜 먹고 살만한데 뭔가 더 바라는 줄 알아요? 그 속이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속이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을 채울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안쪽에, 가장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저는요, 글쎄요, 어릴 때는 좀 더 사회적 야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내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분의 공백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껴요. 왜? 아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상당 부분 채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되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의 80%를 딱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큰 결여가 안 느껴져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날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와 사랑해야 날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뭐하고 놀아야 날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결여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느껴지죠. 밴드처럼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내게 정말 갈급한 허기는 다 채워진 상태예요. 정말 목마른 그 목마름은 다 채워진 상태예요. 내가 그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나머지들도 채워가는 거예요. 3분의 2의 식사를 마친 상태에서 여전히 좀 더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이 날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재미있는 오락 하나 있어도 내 일상이 꽤 채워지죠. 내가 기다리는 드라마 하나 있어도 내 일상이 좀 채워져요. 내가 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애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채우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의미 있게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꽤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죠.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명색이.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이미 채워짐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할 건 상관없이 그 사랑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네가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난주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해보려는 것이기보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내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 그 기쁨과 감사로 무엇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와 채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저기 넣어줘서 나를 채워달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의 이성을 만나면 내가 채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인연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기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내 대부분을 채운 상태로 그 기쁨으로 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저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소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냥 한번 기억해보면서 넘어갈까요? 내 안에 진짜 그 사랑이 있으면요. 소소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요? 내가 그전에 혹시 관계에서 좀 의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에 대해서 좀 갈급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갖기 쉬운데요. 혹은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다른 사물이나 일을 사랑하면서 무관심하고 단절적인 태도를 갖기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호의를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내 가장 안쪽을 저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쪽은 채워진 상태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쩌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호의와 기대 하지만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나갑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로 내 내면을 거의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메모리 주는 조급함과 동일시가 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쵸? 일로 내 내면을 거의 다 채우는 사람은요, 메모리 주는 그 조급함이 있어요. 그 일이 일에 푹 빠져서 조급해집니다. 그 일이 나랑 동일시되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그것이 안 되면 인생 전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은요, 애정과 성실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따라서 성실하게 반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잡혀있으면요, 그것이 이렇게 변주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 사랑, 그리고 일, 놀이입니다. 사람은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관의 사랑이 변주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으로 변주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랑이 변주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 즐겁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누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놀이로서 변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이 그 안에 잡혀 있으면요, 일정한 놀이에 대한 사랑 하나,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 업무적 성과에 대한 사랑 하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채웠던 사람들이 좀 더 균형 있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전체를 적시는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 가야 거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 지점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점에 가야 거기서부터 내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성경 공부를 다 했다, 이거 과정에 어떤 인격적 성숙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춤추듯 누르면서 살 수 있는 지점이 시작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럼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두 가지를 경계하죠. 하나,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경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죠? 난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돈보다 물건을 사랑해요. 그러면 돈을 팔아 물건을 사죠.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이게 아무리 괜찮아도요, 물건을 팔아 물건을 잡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있죠. 그렇죠?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덜 사랑하는 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세상을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직업이건 취미이건 무엇이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그것과 연동되는 태도로 나아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과 연동되는 대화로 하나님을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 사랑을 수단화합니다. 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것도 안 해줘요? 그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수단으로 얘기한 게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껴. 왜?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에 연동되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히게 하소서. 이것이 먼저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의 성적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죠. 아이의 미래가, 내 미래가. 아이가 아이한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별 생각이 많아지죠. 그럼 별것도 아닌 시험 성적이 매몰되게 돼요. 그렇죠? 물론 성적을 돌아봐야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죠.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는 순간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보다 아이의 성적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앞서가는 순간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연동돼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 사이는 계속 서먹서먹해져요. 대면대면해지고. 그렇잖아요. 연인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연인끼리 계속 회의만 하면요. 사랑이 안 느껴져요. 연인들이 회의가 시작된 지점이 있죠. 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매일 만나서 프로젝트 회의잖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집은 어디에 구할 거냐. 넌 왜 이거밖에 안 모았냐. 부모님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러면 잡은 그 장소 섭외 됐냐. 스텝 섭외 됐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왜 넌 나한테 네가 클라이언트냐. 왜 나한테 계속 시키냐. 그럼 네가 하지 내가 하냐. 뭐 이러면 이제 뭐 그렇죠. 결혼하면 더 하죠. 네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내가 버린다. 뭐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계속 끝없는 회의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잊혀지죠. 그렇죠. 왜 이걸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진짜 사랑이 있어도 그렇죠? 진짜 사랑이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어도 너무 많은 회의들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점치를 시킬 때 우리가 근데 진정한 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놓아낼 필요가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인류애가 담겨있는 것처럼 이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그렇죠? 모성애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잠들어 있죠. 근데 그 잠들어 있는 진심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에서 갖고 있는 사랑이 깨어나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죠. 내가 얘한테 그냥 인지적으로는 A가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인지적으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일단 못 느껴요. 근데 B라는 남자가 어느 날 꽃 같은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떨리면서 얘기해요.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이 A 여자 안에 무식적으로 잠겨져 있었던 왜 꽃은 안 될 것 같아 위원아? 그럼 꽃 빼죠. 하여튼 잠들어 있었던 그게 깨어날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안 깨어나면 없는 거예요. 물러나시면 돼요. 물러나시면 돼요. 그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발견하는 거지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내 안에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많은 토론도 해야 되고 많은 상의도 해야 되고 많은 부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해야 하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그럼 이 장면 되게 멋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남자 남자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30대 중반이시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더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염난 아저씨 둘이서 너 나 사랑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색해요. 약간 어색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장면에 담기는 진경선을 한번 보세요. 둘 사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둘 사이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넌 아직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해. 그럼 사실 문제 90%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막 미친듯이 싸워요. 막 하고 8시간째 싸워요. 9시간째 싸워. 근데 싸움 말미에 너 나 그래도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 진짜 너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니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건 이미 담겨져 있는 거. 그렇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누어 사랑한다. 내가 그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대화로부터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인한 그 열정과 안정과 자존감들이 흘러 넘쳐서 내 안에 세상이 줬던 생각들이 밀려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난 이미 자유한 것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직면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랑을 잊혀지려고 할 때 그것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면 말씀을 마칩시다. 총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니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살아있는 건 빈 깡통 같은 것 같다고 그냥 견디는 게 인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돈이랑 가방이라도 사랑하세요. 일단 저는 인생에 별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지. 인생은 사랑이 전부인데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져서 세상이 삶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가져본 거예요. 인생은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걸 일단 사랑하세요. 그렇죠? 좋아요. 뭐든 사랑하세요. 한 걸음 더. 사랑할 만하지 않은 걸 사랑하면 지금 괜찮아도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불필요한 것에 사실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에 내 사랑을 쏟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이미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사랑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저에게 어려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몫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저 분명히 있는데 이 본문 읽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아, 내가 이걸 어디다 놨지? 이 느낌이었어요. 나 이거 어디다 놨지? 그래서 막 아,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쓰는 게 오래돼서 이거 어디다 놨었는데 이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 마음의 방에서 한참 그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구나. 요 얼마간은 내가 요즘에 분주해서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한 구절을 이 한 느낌으로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설교가 좀 더 빈약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 같이 고민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단지 성숙의 길이라고 생각만 하셨다면 하나님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뭔가 우리 사이가 서걱거리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껏 그 사랑을 오늘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90% 이상 아니 사실은 100%죠.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베드로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그걸 찾아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가 작고 다른 것들에 치여 있고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주님 존재의 유무가 중요하다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이시는 대부분 분들이 저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긴 하십니다. 잊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마지막으로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도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느꼈던 그날이요. 그것이 뭐 중학교 때이건 고등학교 때시건 2년 전이건 3년 전이건 한 달 전이건 두 달 전이건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걸 경험하면서 세상적인 건 다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 기분을 느껴봐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실 오늘 설교는 이 5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기독교는 사랑이래?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 5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구석에 먼지 쌓여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드리시고 하나님 굉장히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더 깊게 기억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세상에 주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셔서 세상에 줬던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찾아오시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걸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걸 잊고 일상에 묻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고 위로이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과 내 일상에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도 저희가 사랑받아야 하는 또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랑 없는 인생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채우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주 앞에 사랑하며 누리며 또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일상이 너무 자극적이고 정신없지만 한량한 이 사랑이 다시 한번 구석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중심에 살아 그 사랑의 힘으로 평안한 일상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